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은 어제 비공개 긴급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실패로 끝난 이번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의 개발을 돕고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대신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실험 등 추가 행동을 자제하고 안보리에 명시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보리는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지난 3월 채택된 2270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5일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수초 만에 공중 폭발하며 실패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시리아 북부 도시 알레포에 대한 인도주의 휴전을 앞두고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이 공습을 중단했다고 러시아가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오늘 발표문에서 알레포에 대한 공습이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알레포에는 오는 20일 인도주의 휴전이 발효되는 가운데 아프거나 다친 사람들, 탈출을 원하는 반군들과 함께 민간인들이 알레포를 떠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르게이 루드스코이 러시아군 중장은 사람들이 알레포를 떠날 수 있도록 두 개의 통로가 마련될 것이며 휴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고 밝혔습니다. 2년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중동국가 예멘에서 내일 밤부터 72시간의 휴전이 발효됩니다. 이스마일 올드 쉐이크 아흐메드 유엔 예멘 특사는 휴전이 세계 표준시로 내일 밤 8시 59분에 시작되며 사흘간의 1차 휴전이 끝난 뒤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예멘 외무장관은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72시간 휴전에 합의했다며 만일 상대 정파가 이를 준수한다면 휴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멘의 휴전 발표는 미국과 영국, 예멘에 파견된 유엔 특사가 내전 당사자들에게 며칠 이내에 휴전을 선포할 것을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을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로부터 탈환하기 위한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이라크군과 쿠르드군은 모술 외곽의 여러 마을들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이 공습으로 지원하고 순위파 군대와 시아파 민병대가 참여하는 이번 작전은 오늘로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모술 외곽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수드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수반은 첫날 전투에서 200제곱킬로미터 면적을 탈환했다며 모술은 해방될 것이고 쿠르드 전사들은 모술이 시리아 알레포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이라크군과 쿠르드군의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미군은 모술 외곽에서 지원 역할을 하고 이라크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들이 내일 독일 베를린에서 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폭력 사태를 끝내기 위한 민스크 평화협정에 추가 조치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스테판 사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세 나라 정상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한 주간 4개국 사이의 소통이 소원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최근 여성에 대한 음담패설 영상 폭로로 비난을 받고 있는 자신의 남편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어젯밤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남편은 특정 연예 TV 프로그램의 특성에 부추겨 그 같은 발언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또 영상 속 남편의 모습은 자신이 알던 남자가 아니라며 그는 신사이고 친절하며 여성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18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동맹국들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this missile test because it violates
중국 지도층 내에서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고 한국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이 주장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최근 발사 시도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5차례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은 17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실패로 끝난 이번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의 개발을 돕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올해 11차례 미사일 발사와 한 차례 핵실험에 이어 안보리의 반복된 성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이번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실험을 포함해 추가 행동을 자제하고 안보리에 명시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리는 특히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지난 3월 채택된 270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270호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이 취한 구체적 조치들을 최대한 빨리 제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보리는 현 상황을 계속해서 긴밀히 주시하고 기존 결의에 따라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성명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지난 9월 5차 핵실험에 대한 새 대북 제재 결의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언론 성명은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5개 이사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만장일치 합의라는 점에서 해당 국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5일 낮 12시 33분쯤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발사 직후 수초 만에 공중 폭발하며 실패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지난주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유엔의 이번 언론 성명은 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새로운 결의를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의 권능에 도전하는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최근 북한 관리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핵실험과 선제 핵타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상식을 벗어난 북한 측의 도발적이고 호전적 언사에 대해 일일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영내 동맹국들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this missile test because it violates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explicitly prohibit North Korea's launches.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전략사령부가 지난 15일 북한의 실패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탐지했고 해당 미사일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이런 형태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하기 위해 영내 동맹, 동반국들과 함께 협력해왔다면서 미국은 동맹과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돼 있고 적절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동맹인 한국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와 요격미사일 포대의 배치를 논의해온 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at is why the United States has been in discussions with our South Korean allies about deploying.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막고 미국인들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알래스카, 괌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다른 장비와 자원들을 동원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를 취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건 없다면서도 영내 동맹국 등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압박을 계속 가하고 미국의 영내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대미 선제 타격과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북한 관리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기본적인 국제 의무마저 무시하고 어기는 북한 정권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ve been deeply concerned about the willingness of the North Korean regime to ignore or even flout their.
어니스 대변인은 북한의 행태는 미국뿐 아니라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도 우려의 근원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한의 이처럼 불안정한 행동을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현재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그리고 영국 공군이 다음 달 초 한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북한은 현 상황에서 군사훈련이 실제 전쟁으로 비유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위협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영국 공군의 전투기들이 오는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한국 경기도 오상 공군기지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세 나라가 공군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영국의 공군 전력이 한국에 출동하는 것은 6.25 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입니다.
한미영 3국 공군 간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연합훈련의 명칭은 무적방패로 영국이 유엔사 전력 제공국으로서의 안보 공약을 적극 이행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영국 공군은 타이푼 전투기 넉 대와 보이저 공중급유 수송기, C-17 글로브 마스터 수송기, C-130 허큘리스 수송기 등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군은 F-16 전투기와 한국군은 F-15K, KF-16 전투기 등이 이번 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세 나라 전투기들은 가상의 적 군사시설과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는 훈련과 대량으로 침투하는 적기를 공중 요격해 방어하는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전투기들을 공격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은 최근 인테르팍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에 배포한 보도문에서 현 상황에서 군사훈련이 실제 전쟁으로 비호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같이 위협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영국이 이번 훈련에 전투기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과 한국의 전쟁 도발 책동에 노골적으로 가담하는 적대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외무부는 17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훈련은 영내 특정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작전을 훈련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구축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북핵에 대비한 방위력 증강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갖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일단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이를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무한정 수중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의 기지를 24시간 감시하다 유사시 선제 타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역임한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SLBM 잠수함 역량이 강화되니까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잠수함은 잠수함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적절하니까.
한국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협의회에서 남북 간 전력 비대칭 상황을 극복하고 자위력 강화를 위한 전력 보강 차원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핵 추진 잠수함의 전력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18일 기자설명회에서 군사적 효용성과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 군사 동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다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나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제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미한 간 원자력협정은 군사적 활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물론 각국의 군비 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제정치적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협의회에선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조기 구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한국 정부와 새누리당은 또 적의 도발을 응징하는 시스템인 KMDR도 필요한 전력을 조기에 보강해 초기 대응 능력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킬체인 등 3대 방어 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기존의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2, 3년 앞당긴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한민구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살상무기 확보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며 대북 대응 능력 구축을 계획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전력이 조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를 위해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를 기존의 한 대에서 두 대로 늘려 확보하고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타우러스 90발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신형 300mm 방사포에 대응해 현재 개발 중인 230mm 다연장 유도탄의 확보 시기도 앞당길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대응 능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1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일본 산케이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10억 달러에 달하는 미사일 방어 예산을 3차 추경 예산에서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들은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가까워졌다는 분석에 따라 일본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앞서 지난 8월 말 510억 달러에 달하는 내년도 방위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 중 방위 예산으로 19억 달러에서 28억 달러를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10억 달러가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0억 달러의 추가 예산에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혹은 이지스함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지상에 배치하는 방안을 조사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존의 저고도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3의 사거리 연장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예산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8월 의회에 제출한 방위 예산에서 2020년까지 패트리엇3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0억 달러를 편성했었습니다. 또 미국과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요격 미사일인 SM-3 블록 2A 도입을 위해 1억 4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었습니다. 일본 정부 소식통들은 그러나 사드나 해안 지역의 지상형 이지스 시스템 구축은 결정이 되더라도 배치까지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추경 예산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데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9월 5일 발사한 노동미사일 3발이 모두 1000km를 비행해 일본 방공식별구역 내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노동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300km에 달하며 초속 3km로 빠르게 비행하기 때문에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미사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고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 외무성 관리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경고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산하 미국 연구소 리용필 국장은 16일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6차와 7차 혹은 8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면서 유엔의 제재나 미국의 압박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리 국장은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와 수도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우리에 대한 위협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제 핵 공격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면서 미국의 선제 타격 조짐이 보이면 북한이 먼저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리 원혁은 북한이 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에도 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지도층 내에서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한국 대통령 직속기구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통준위의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은 중국의 여론주도층에서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위원장은 18일 서울에서 열린 통준위 외교안보분과 공개세미나 개회사에서 이 같은 현상이 특히 중국 고위층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개발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핵이 일시적으로 북한 정권의 보호막이 될 수는 있어도 북한 전체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정권의 안정도 보장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 주제 발표자로 나선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는 북한이 올해만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 발사 또한 꾸준히 하면서 북한 비핵화 환경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삼아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비핵화는 어찌 보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추구할 그런 성질이기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 목표로 설정을 해서 북한이 병진 노선 대신에 핵이 없는 그 비핵 경제 이거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줘야 되고
이 박사는 북한 정권이 단기적으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층이나 북한을 둘러싼 정치 환경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긴다면 노선 변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재와 함께 설득과 유인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책으론 핵포기 때 충분한 경제적 보상과 함께 체제 보장이나 정권 체면 유지를 약속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박사는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설정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무력 강화를 방치하자는 의미는 아니라며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는 대북 제재를 가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그동안 김을 빼는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 자국 홍상 그룹에 대한 미국의 강경 조치에 중국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자체 수사를 벌이는 등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목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온 한국국방대학교 한용섭 교수도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국 정부가 한층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교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한국 배치를 놓고 중국은 자국 핵심 이익을 침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핵 보유국인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의 의무를 지킬 것을 정면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핵 보유국의 의무는 뭐냐면은 NPT 모범 국가 비핵 보유국이 핵 보유국으로부터 어떤 핵 위협이나 어떤 공격의 가능성이 있을 때 적극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우리는 그런 걸 인용해 가지고 중국이 이 다른 P5 국가하고 똑같은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제재를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한편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는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을 고려할 때 2020년 말까지 최대 79개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박사는 현재 북한은 플루토늄 최대 50kg, 고농축 우라늄 300kg 안팎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추산했을 때 연간 4개에서 8개의 소형 핵무기 제조가 가능해 2020년 말까지 최대 79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도 불구하고 북한 남포항을 통한 물자 교역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보면 남포항 내 컨테이너의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항구를 드나드는 트럭의 움직임은 활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위성업체인 디지털 글로브사가 지난 8월 9일 남포항을 찍은 위성사진에는 항구 옆 야적장이 컨테이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컨테이너들은 가로 약 350m, 세로 250m 크기의 야적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 두 척이 정박해 있고 인근 도로에는 운전석이 항구 방향으로 향한 대형 컨테이너 트럭 10여 대가 진입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같은 장소를 찍은 지난 2월 2일자 사진과 비교해 볼 때 컨테이너와 트럭의 수는 오히려 늘어났고 움직임이 활발했던 지난해 10월과 5월과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컨테이너를 통한 북한의 물자 교역은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수출 통제는 물론 북한을 오가는 화물의 의무 검색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적어도 컨테이너의 움직임 만큼은 제재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컨테이너 항구에서 약 1.5km 떨어진 남포의 석탄 수출항도 여전히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길이가 140에서 170m에 달하는 선박 3척이 석탄을 싣고 있었는데 이는 같은 장소를 촬영한 지난 2월과 지난해 10월, 5월에 각각 포착된 선박 한 척보다 많은 것입니다. 북한의 물자 교역이 여전히 활발한 건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도 북중 교역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중 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0.6% 증가했습니다. 지난 8월의 경우 두 나라의 교역액은 약 6억 2천만 달러로 전달인 7월에 비해 약 48% 늘어났습니다. 이 액수는 지난해 8월과 비교해도 약 28.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이 기간 북한의 대중 수입은 약 3억 3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74%, 수출은 약 2억 8천만 달러로 24%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석탄이었고 2위는 의류 제품이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부의 협력 다짐에도 불구하고 북한 어선들의 러시아 경제 수역 내 불법 어로 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지난 15일에는 러시아 수역에서 러시아 당국의 나포에 저항하던 북한 어민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러시아 극동 지역의 베타적 경제 수역에서 북한 어민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북한 어선 한 척이 러시아 경비정의 나포 시도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경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1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연해주 해양경비대가 북한 국적의 어선 대룡 10호를 불법 어업 혐의로 나포했고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경비대원들이 먼저 대룡 10호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불법 수산물이 나왔고 이에 나포를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어민들이 나포 지시에 따르지 않고 폭력을 사용하자 해안경비대가 총을 쐈고 이 과정에서 북한 어민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비대원 2명도 각각 머리와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불법 조업 혐의로 북한 어선을 나포하는 일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인명피해가 난 것은 이례적입니다. 러시아 해양경비대는 지난달 27일에도 연해주 모프곶 인근 러시아 영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북한 소형 어선을 나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비대원들은 어선에서 얼음에 냉동된 대게 상자와 자루 수십 개를 발견하고 이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에는 러시아 경제수역 안에서 불법 조업하던 북한 어선 8척이 한꺼번에 나포되는 등 북한 어선의 불법 어로로 인한 소동이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해주 인근의 어장은 북한에도 중요한 곳입니다. 북한 어민들은 러시아 수역에서 주로 오징어를 잡습니다. 한편 두 나라는 어업 협정을 통해 북한 어선의 러시아 수역 내 조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5월 어업 협정 의정서를 교환하고 올해 상대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조업 할당량을 정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북한 어선은 올해 러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12,400톤의 조업 활동이 가능하고 꽁치 3,000톤, 오징어 9,000톤, 꽁치와 멸치, 혼액 400톤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러시아와 북한은 무허가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조업 금지 합의서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동 러시아 수역 내 북한 어선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단속에 걸려 나포됐던 북한 어선들이 연해주 해변에 그대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나포된 뒤에 벌금을 내지 못해 선박이 귀국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이 묶여버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주변 어장의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김정은 정권이 수산업 부분에서 성과를 다그치자 북한 어민들이 러시아 수역까지 나가 불법 어로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중동의 요르단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축구연맹 FIFA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 대회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대회 결승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신정보 감독이 이끄는 북한의 17세 이하 여자 축구대표팀은 17일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열린 준결승 경기에서 베네수엘라를 3-0으로 꺾었습니다. 북한은 전반 15분 김봄 선수의 선제골로 1-0으로 앞선 데 이어 후반 27분과 44분에 각각 자은영 선수와 리혜연 선수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북한은 오는 21일 준결승전에서 영국을 3-0으로 일축한 일본과 결승전을 벌이게 됩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시작돼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FIFA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 대회에서 이번까지 5회 연속 출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2008년 대회 우승, 2012년 대회에는 준우승, 2010년 대회 4위 등 그동안 역대 참가국들 가운데 이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이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2008년에 미국에 입국한 찰스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찰스 김 씨가 미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겪은 일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 샬롯츠빌에 사는 50대 남성 찰스 김 씨. 캄보디아에서 만난 같은 처지의 탈북 여성을 아내로 삼고 미국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자식, 부모, 형제, 가족을 뒤로하고 낯선 땅에서 살고 있지만 훗날 가족들을 만나면 보상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난 7년을 한결같이 살았습니다. 그 덕에 작은 세탁물 관리점을 갖게 됐고 미국 생활 7년, 사업 시작 1년 만에 자수성가한 탈북자란 말도 듣습니다. 이런 일은 북한에서나 중국에서나 이곳 미국에서나 찰스 김 씨의 한결같은 모습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밤마다 그 라디오를 들었어요. 라디오 들었는데 밤 11시 그때는 불이 왔습니다. 불이 전압도 높았고 한 3시까지는 그 주파수가 좋아서 이거 한국 방송 많이 들었어요. 몰래 그 한국에 대한 탈북자들에 대한 소식도 듣고 많이 들었어요. 한 1, 2년 들었습니다. 몰래 듣고 그냥 그런 찰나에
찰스 김 씨 역시 많은 탈북자들처럼 밤마다 숨어 외부 세계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얘기가 찰스 김 씨에게 남의 일 같지 않았고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빠져나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뜻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나와서 그 할랄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이거 도직결서에 한 6개월 동안 수험생들한테 하면서 말을 한 거 보니까 중국이 살기 좋고 뭐 입학도 없어 뭐 입학도 뭐 막 먹고 뭐 하면서 막 그런데.
그리고 중국에 이미 나가 살고 있던 친척의 얘기를 들어왔던 터라 다시 탈북을 시도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찰스 김 씨의 타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1년 살았어. 똑집에서 1년 살고
똑똑
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딱 거기서 하다가 또 한 적이 운영하는 이거 뭐가 이거 개 잡는데 거기서 개도 잡고 예 멍멍해. 거기서 또 일하다가 또 뭐 돈도 안 주고 그래서 또 조선족한테 일하는 저렇게 마지막 조선족하고 조선족 내고 식당 있어요. 보신탕이라고 또 개장하는 식당이에요. 거기서 일하면서 한 1년 일을 또 잘해줬어요. 돈도 좀 벌고.
김 씨는 중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버는 동안 어이없는 일도 겪었습니다.
있었고 거기서 조선족한테 사기 또 망쳤어요. 한 중국도 한 2,300원.
또 사기를 당했다는 찰스 김 씨. 북한 신의주에서 열심히 번 돈을 고스란히 날려본 경험이 있었던 김 씨는 중국에서도 사람을 쉽게 믿었던 탓에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조선족이고 여기 있다 공안한데 잡히면은 돈 다 떼온다고 자기가 건사해 주었다고 자기 운영에 다 했어요.
중국에서 조선족한테 일을 하셨는데
그래 조선족한테
다른 사기는 누구한테?
곧 다른 조선족도 다른 조선족.
어떻게 사람들이 돈 있는 걸 알고?
아기니까 벌써 일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돈 있다는 거 알아요. 돈 냄새 맡는 거는 그거 심통이 잘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 쓸데없고 그런 거 돈이 있다는 거 알죠. 2,300원 다 했어 내가 그거.
1년 동안 번 돈을 그렇게 허무하게 사기당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시 시작하는 것 말고는. 그래서 일을 다시 시작한 곳이 중국의 한 도시의 보신탕 가게였습니다.
조선족 그 보신탕 집은 어떻게 알고 가십니까?
그건 내가 찾아서 갔어요. 그 가면 창문마다 찾는 거 뭐 주방 아줌마 구함 하면서 다 써놓은 거 한국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뭐 이거 무슨 뭐
밖에서 우연히 보시고 가신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쓰고 거기는 뭐 정말 모르고도 살잖아요. 일하러 왔다 하니까 벌써 말투 보고 이러면 이거 조선족이 알아요. 그리고 일하러 왔나 해서 저쪽에 북에서 왔나 해서 그렇다 하니까 일하자 해서 이랬죠. 이래서 그러면 돈.
하지만 그곳에선 열심히 일한 만큼 벌지 못해 다른 일자리를 찾았는데요. 조선족 식당 주인이 다시 김 씨를 찾았습니다. 김 씨는 중국을 완전히 떠날 때까지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중국 생활 1년을 넘기던 그때 식당 주인이 알고 있던 정보를 통해 한국 내 기독교 단체와 연결이 됐고 한국행을 꿈꾸며 베트남으로 그리고 캄보디아로 건너갔습니다.
그선하고 해서 그 선을 해서 나는 혼자서 또 그 밀수비 그 베트남으로 또 선선해가지고 넘어서 캄보디아까지 왔죠. 그 중국에서 한 1년 살고 뭐 베트남에서 한 달에서 보름에서 한 달 사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 캄보디아에서 한 1년 4개월 살고 그 다음에 여기
1년 4개월 공부하셨어요?
김 씨는 캄보디아에서 1년 넘게 사는 동안 국제이주기구 IOM의 도움을 받아 소액이지만 일정 금액의 생계유지비를 받아가며 자유의 땅을 밟을 날만 기다렸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캄보디아에서 한국행을 기다렸던 탈북자들이 200명이나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행을 기다리던 김 씨가 1년 넘게 캄보디아 내 난민촌에서 생활하는 동안 한국행에서 미국으로 목적지를 바꿨는데요. 김 씨가 생활하던 난민촌에 탈북자들이 유난히 많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한국행을 결심하고 캄보디아까지 온 김 씨가 생각을 바꾼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무래도 나라 떠났는데 작은 집 모습보다 큰 집 모습이 낫겠지 아무래도. 작은 집은 일만 시키고 다 밥 조금 먹이잖아요. 모습이. 그러나 대지지는 일은 그대로 시켜도 밥은 많이 주잖아요. 아무래도 돈 많은 부자니까 돼요. 그래서 야, 가만 생각해도 어떤 또 친구가 그랬어요. 가자고 미국 가자고.
작은 집 머슴보다 큰 집 머슴 밥그릇이 커서 미국행을 택했다는 김 씨의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만 6년 동안 대학교 교내 식당 한 곳에서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한 대가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이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계시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조사 다 받고 그리고 난민 자격 받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나도 캐네디한테 뭐 그때는 캐네디인지 뭔지 알지 못하지. 아 그때 그 캄보디아에서 낮에 떠났는데 밤에 안 되고 그 뉴욕에 오니까 또 낮이야. 계속 낮만 되더라고. 이게 왜 이렇게 낮대지? 자야 되는데. 아 이거 북미 캄보디아에서 낮에 떠났는데 밤 돼야 되잖아요. 뉴욕 도착하니까. 그리고 또 낮이야. 또 12시야. 낮 12시. 아니 이거 배고픈데 이거. 자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게 재밌으세요? 네. 북한에서도 그러셨어요?
네. 그럼 뭐 쌀 없고 돈 없어도 웃으며 하셔야지. 하나님은 웃음 웃으라고 만들어놨지 않았어요?
시종일관 장난기가 묻어나는 웃음 섞인 표정의 김 씨. 햇빛에 그을린 듯한 얼굴에 크지 않은 키에 걸음이 유난히 빠른 탈북자. 김 씨는 최근 머리를 삭발하다시피 짧게 잘랐습니다. 이전 사진과 많이 다른 차림에 사뭇 다른 분위기의 모습인데요. 차림새가 왜 달라졌는지 이유를 묻고 싶게 만드는데요. 그냥 편하니까. 누가 어떻게 보든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무엇을 입고 어떻게 보이는지보다 어떻게 살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찰스 김 씨.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 쓰죠?
북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어디 쓰긴 어디 써요. 아, 돈 쓸 데 없어 그래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에 이르렀고 하루하루 아내와 함께 삶의 작은 여유를 누리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북한에서 13년 군대 복무 또 고난의 행군 시간 뭐 사람 좀 그래서 미국에서는 쉽게 살자 인간답게 쉽게 살자 하는 거예요. 인간답게 야, 돈 때문에 너무 그런 거 구애받지 말자 이렇게 되기까지 뭐 자랑은 안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딱 7년 걸렸어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형편이 되기까지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 씨는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긴 만큼 이제 김 씨 부부에게 일이란 것은 더 이상 돈 버는 수단에 그치지 않게 됐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김 씨는 오늘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하루가 마냥 즐겁습니다.
하루 일과를 좀 소개해 주세요.
아침에 한 가게가 10시에 문 열어요. 한 40분 전에 먼저 가야 됩니다. 차도 아까
막히네. 몇 시에 일어나세요?
몇 시에...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Yeah. Now from the Redwood.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2008년 미국에 입국한 찰스 김 씨의 두 번째 사연 오늘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도 계속되는 김 씨의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를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한국 서해와 남해 해안가 지역의 침수 소식이 계속 들리는군요.
네, 뭐 예고된 대로 달과 지구가 가까워지면서 또 달, 지구, 태양이 일직선에 놓이면서 지금 강한 인력이 바닷물 높이를 최고 위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19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어제 인천 지역의 소래포구에서 밀물과 썰물의 조수간만 차로 해수면이 958cm나 높아졌는데요.
네네.
오늘도 비슷한 높이까지 올라와서 이 소래포구 어시장 바닥이 이틀째 지금 바닷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예.
다른 지역의 저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놀라서 대피하는 소동은 있었는데 별다른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없었습니다.
예. 해수면이 958cm가 높아졌다면 이게 한 10m 정도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안가 저지대에는 도로가 바닷물에 잠기고 상가나 주택에 물이 스며들기 아주 충분한 높이입니다.
예.
만주 때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해안 도로로 넘기도 했고요. 그 하수 시설도 물에 잠겨서 바닷물이 오히려 역류해서 침수 피해를 입은 곳도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 서남해안 지역은 지난 태풍 때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기도 했는데요.
예.
이 지역 주민들 걱정과 긴장을 했다가 큰 피해가 없어서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국 기상청에서는 오는 20일까지도 이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한반도에서 부쩍 재난재해 소식이 뭐 자주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10월 초에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한국 남부 지역, 여기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지난주에 우선 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던 두 곳이 있었습니다.
네.
울산 북구와 울주군에 이어서 어젯밤 그 제주도와 부산 사하구, 경남 양산, 통영, 거제 지역. 그리고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도 다시 한번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가 됐습니다.
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하는 데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비로 복구비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공공시설은 물론이고요. 사유재산도 상당 부분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국민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뭐 인력으로 예방할 수가 없는 재난이지 않습니까?
네.
실위에 빠져있는 국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태풍으로 실외에 빠졌을 한국 남부 지역 주민들 빨리 이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서 일상이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것,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처음으로 법원에서 이 항소심 무죄 선고를 냈군요.
그렇습니다. 그 1심 재판에서는 유죄가 나온 적도 있고 무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예.
그 사안에 따라서 판결이 달랐는데 항소심 재판에서는 한 번도 무죄 판결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한 해 6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청년 3명이 기소되고 항소심이 열렸는데 모두 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종교나 개인의 신념과 양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입영통지서라는 국가 의무와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군입대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정부가 입영을 강요하는 것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예. 판시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런 이유로 이제 군대를 안 가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그 복무로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있습니다만 한국은 아직까지는 아니죠. 그런데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고 교도소를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결코 적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덕을 포함해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신념을 중요시하는 특정 종교를 믿는 청년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이 전쟁을 전제로 받는 군입대, 군사훈련이 종교적 양심과 신념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검찰의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그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을 살게 됩니다.
네.
군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대신에 전과자가 될 수 없는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예.
항소심 판결에 이어서 조만간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예.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두 번 있었는데
네.
지금까지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개인의 양심에 따른 종교의 신념 이런 것들이 우선일지 아니면 국방의 의무가 우선일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 나오겠군요.
네. 그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유가 지금 한국의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인데 그 양심에 반하는 결과를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찬성하는 쪽의 입장입니다.
네.
또 유엔 자유권 그 기획위원회 결정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병역 거부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예.
이것만 봐서도 국가가 소수자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인내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네.
병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복무를 그런 제도를 마련하라 이런 취지죠.
예. 한국은 뭐 분단 국가고 여러 가지 특수 상황이 있어서 이 병역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민감한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 입장은 이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 거부는 인정할 수 없다. 변함이 없는 거죠, 이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그 징병제를 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이런 대체복무제는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겁니다. 특히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종교적인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면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고 또 병역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과 같은 남북 대치 상황은 이 대체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는 다른 40여 개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라서 국민들 사이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감대가 확산되면 고려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관련돼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네, 올해 5월에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가 성인 남녀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여론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입니다. 응답자의 72% 정도가 양심적 병역 거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동시에 대체복무제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70%라는 겁니다.
네.
해석을 해보자면 병역 거부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들을 감옥에 보낼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또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뉴스 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1년 전 만들어진 헬싱키 최종 의정서는 인류 보편적인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돼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톰 말리노스키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최근 유럽의 안보협력회의에 참석해 행한 연설에서 자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리노스키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이번 회의에서 현대의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용과 함께 강력하고 활동적인 시민사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안보와 인권을 아우르는 유럽 안보회의의 포괄적인 접근이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공동의 대응에서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가 지적했듯이 자국의 시민단체를 외국의 앞잡이라는 명목으로 기소하는 국가는 민주주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은 물론 헬싱키 의정서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인권을 위해 싸우는 현지 시민단체들을 각가지 명목으로 기소하거나 박해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박해도 불구하고 각국의 시민단체들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중앙아시아 각국의 인권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헬싱키 의정서에 명기된 민주주의의 이상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미국은 유럽 안보회의를 지키고 또 미국의 약속과 다짐을 약화시키려는 그 어떤 세력과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